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겨우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마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 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오늘 오프닝 선생님 저하고 코드가 딱 맞았습니다. 선생님 제 노트 보이시죠 지금?
그래요.
여기에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어떤 연락이 간 적은 없지만 저도 인터넷에 징기스칸의 어록이라는 게 있어서 열어봤어요.
네. 그랬어요?
너무 멋진 말이어서.
그렇죠. 힘차죠.
예. 그래서 어제 밤에 한참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오늘 선생님이 오프닝으로 쫙 해주시니까 더 맛깔나고 더 힘이 납니다. 역시 뭔가 감이 통해야지만이.
그래야 재밌죠.
우리 고전읽기가 진행이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까요?
네. 고전읽기 참여 방법.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전시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극단 드림플레이에서 공연을 올립니다. 현대 연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트린드베리의 죽음의 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번 주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몽골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몽골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몽골 기차 타고 다니면 그래도 쉽게 좀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몽골이 하도 줄어들어가지고 예. 말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첫 곡 들어볼게요. 들국합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어둡고 긴 천년의 중세를 거쳐가는 동안에 유럽은 르네상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대항해 시대를 촉발하게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유럽의 정신적인 재탄생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우리는 나흘째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사람들에게 아주 쇼킹한 일이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인식의 네. 지평을 넓혀놓은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여행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장소를 정해놓고 그에 대한 뭐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뭐 그 동네에 뭐가 있고 요쪽엔 뭐가
어디서
있고.
밥 먹고.
먹을 거 챙기고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이 동방견문록을 어떤 안내, 여행 안내 지침서 이런 거보다 아주 체계적인 지리서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 속에 이제 역사도 들어가 있고 지리도 있고 풍습도 있고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일화들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모든 모험가들이 이 책을 탐독하고 여기다가 꼼꼼하게 자기의 이제 주해서를 다 이렇게 달아놓는 거죠. 우리도 여행 갈 때 거기다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뭐 이런 거 써놓듯이
네.
사람들은 이제 그랬죠.
그러면 마르코 폴로와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 코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어제는 우리가 그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파미르 공원까지 왔었어요.
예.
오늘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출발해서 유령이 출몰하는 롭 사막을 거쳐서 그 유명한 돈황 그리고 탕구트를 지나서 옛날 몽골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쿠빌라이 칸이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황금의 지붕 궁전 샹뚜에 도착하는 이러한 여정으로 시작될 겁니다.
아, 오늘 쌍뚜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쌍뚜에 도착합니다.
나흘째?
나흘째.
아, 오래 걸린다.
3년 6개월 걸린 걸 우리가 나흘에 온 겁니다.
그러네요. 자, 드디어 오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퀴즈, 고품격 퀴즈 여기서 나갑니다. 쌍뚜에 있는 화려한 데카 안의 궁전 안에는요. 작은 궁전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궁전은 수시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아, 뭘로 만들었길래 이게 수시로 이동이 가능할까요?
글쎄 말이에요.
네. 자,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1번 대나무, 2번 비단.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자, 쿠빌라이 칸, 데카안이 있는 이 쌍뚜가 몽골 제국의 수도였는데 아까 선생님 잠깐
예, 저 얘기했죠.
수도가 또 다른 곳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쿠빌라이 칸이 이제 5대 왕인데 그 전까지는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지금의 내 몽골 안에
네.
옛날에 이제 그 이 몽골의 수도를 거기다 정해 놨었죠. 근데 이제 쿠빌라이 칸 때 이르러서 점점 더 중국의 행정 제도를 공식적인 대원 제국의 이제 그 행정 체제로 정비해 가기 시작하면서 샹뚜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같이 카발롱 즉 이제 대도도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카라코룸에 도착한 이 마르코 폴로는 이곳에서 몽골 민족이 어떻게 왕을 세우고 또 어떻게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갔는지 타타르 왕국의 기원을 들려줍니다.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그들에게 군주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 언어로 웅칸이라 부르는 대군주에게 세금을 바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는 프랑스어로 말하자면 프레스터 요한을 뜻하는데 그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위대한 통치에 대해 말하는 프레스터 요한이다. 타타르들은 그에게 짐승 열 마리에서 한 마리를 세금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그들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프레스터 요한은 타타르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진 것을 보자 그들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여 그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놓으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수령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것을 구실로 타타르들 100명 가운데 서너 명을 뽑아서 그곳으로 보내 그들의 힘을 약화시켰으며 다른 일이 생겨도 그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기 신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보냈는데 프레스터 요한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된 타타르들은 비통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처럼 너무도 비참한 처지가 되었음을 깨달았으며 서로 떨어져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모두 함께 길을 떠나 북쪽으로 사막을 통과해 프레스터 요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들은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세금도 내지 않았으며 그곳에 한동안 머물렀다. 그러다가 1187년 타타르들은 그들 언어로 칭기스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는 매우 용맹하고 현명했으며 또한 대담한 사람이었다. 더구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건대 이 사람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 낯선 지방에 흩어져 살던 온 세상의 타타르들이 모두 그에게로 와서 그를 군주로 떠받들었다. 이 칭기스칸은 훌륭하고 공정하게 통치했으며 이에 대해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이야기하겠는가? 얼마나 많은 타타르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는지 정말 놀랄 정도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게 된 칭기스칸은 활과 다른 무기들로 무장하고 그곳에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러 나서 거의 8개나 되는 지방을 정복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당시 그곳의 여러 지방들이 공동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명의 왕이나 수령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어서 서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렇게 많은 수의 군대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지방과 도시들을 손에 넣은 뒤 총독들을 보내서 정의롭게 다스리도록 했고, 아무런 피해도 가하지 않았으며 물건을 빼앗지도 않았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정복할 때 그들을 데리고 갔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지금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 역시 군주의 훌륭한 통치와 넓은 관용을 보고는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섰다. 칭기스칸은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자 세상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고 싶어 했다. 그는 프레스터 요한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것은 프레스터 요한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위장 전술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1200년 되던 해의 일이었다. 그는 프레스터 요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칭기스칸이 자기 딸을 아내로 달라는 말을 전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프레스터 요한은 그를 크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칭기스칸은 내 딸을 아내로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뻔뻔스럽단 말인가? 그는 자기가 내 부하이자 노예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돌아가 그에게 전하라. 내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느니 차라리 그녀를 태워버리겠노라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라. 나도 그에게 전갈을 보내노니 그는 자기 주군에게 반항했고 불충했으니 내가 마땅히 그를 반역자로 처단할 것이라고.
그는 사자들에게 즉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다. 사자들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출발해서 마침내 주군에게 돌아간 뒤 프레스터 요한이 말한 것을 순서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에게 전해주었다.
나왔습니다. 징기스칸.
네, 나왔죠. 징기스칸.
징기스칸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중앙아시아를 평정하고서 나중에 남 러시아를 정복해서 세계 최대의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개인으로서는 뭐 그 역사적으로 그 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나 나폴레옹조차도 비교할 수 없죠. 이 징기스칸에 비하면.
예. 근데 이 징기스칸은 뭐 누구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프레스터 요한이라는 사람은 좀 생소한데요.
좀 생소하죠. 예? 생소한데 이 유럽인들에게는 하나의 그 전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볼 때 동쪽은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막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슬람 세력의 뒤쪽, 그러니까 더 동쪽에 아마도 사제왕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독교인인데 이쪽에서 치고 들어가면 그쪽도 뒤편에서 또 이 이슬람을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뭐 이런 전설적이고 허구적인 인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그 사제왕 요한이라고 하는 거를 이 허구 속에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몽골리아에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그때 그 이 카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교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믿고 있는 유목민들이 다수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프레스트 요한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고, 마르코 폴로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스토리우스 파의 수장이었던 옹칸이 아마도 전설적인 그 사제왕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었죠.
근데 징기스칸 같은 사람한테 딸을 주면 좋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아직 칭기스칸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가 있었을 거 아니야. 미래가 있는 남자가 제일 좋죠.
그런데도 못 알아본 거죠. 이 옹칸이. 옹칸하고 사실은 보는 눈이 없었어요. 네. 옹칸하고 칭기스칸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이제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1202년에 이 옹칸이 케레이트 부족인데 이 케레이트 부족과 메르키트 부족 그리고 또 칭기스칸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자모카가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옹칸이 연합 세력을 만들게 되고 칭기스칸은 칭기스칸대로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한판 되게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202년에 칭기스칸이 이 옹칸을 폐퇴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통합하게 되는 중요한 이 계기와 발단이 되는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옹칸은 이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에 몽골 제국의 지도를 보면 두 가지 궁금증이 많이들 생기신다고 하는데 하나는 카스피해를 넘어서 남러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어떻게 이렇게 넓은 땅을 다 먹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이 넓으면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군사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 다스렸을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들의 조직은 내가 아래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은 타타르의 군주가 전쟁에 나아갈 때 10만 명의 기병들과 함께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가 그 같은 원정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들어보라. 그는 10명, 100명, 1000명, 만 명마다 한 사람의 수령을 둔다. 따라서 그들은 단지 10명과 상의하기만 하면 되니 만 명을 지휘하는 사람도 10명과 상대하고 1000명을 지휘하는 사람도 10명하고만 상대한다. 마찬가지로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도 10명만 상대한다. 여러분이 들었듯이 이렇게 해서 각자 자신의 수령에게만 책임지는 것이다. 10인장 10명은 모두 100인장에게 책임지고 100인장 10명은 1000인장에게 책임지며 1000인장 10명은 만인장에게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각 수령은 달리 방도를 세우거나 신경 쓸 필요 없이 10명만 부르면 된다. 10만 명의 군주가 누군가를 어디로 파견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만인장에게 1000명을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만인장은 1000인장에게 그의 몫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며 1000인장은 100인장에게 또 100인장은 10인장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할당된 목, 즉 1000명에 필요한 몫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 각각은 즉시 알아서 그만큼을 보낸다. 그들 모두 명령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순종적이다. 여러분은 10만인대를 투기라 부르고 만인대를 토만이라고 부르며 천인대, 백인대, 10인대의 순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군대가 행진할 때에는 그곳이 평지든 산지든 간에 200명의 병사를 전방 이틀 거리까지 보내 정탐케 하는데 뒤와 옆으로, 즉 네 방향 모두로 사람을 보낸다. 군대가 습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장거리 원정을 갈 때 그들은 잠잘 때 필요한 물건과 같은 준비 도구를 전혀 휴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말젖을 먹으며 견디는데 각자 18필의 말과 안마를 데리고 간다. 도중에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바꾸어 탄다. 또한 두 개의 가죽통을 갖고 가는데 거기에는 마실 젖을 넣어두며 흙으로 빚은 조그만 토기도 휴대하는데 거기에다 고기를 요리한다. 비가 올 때 들어가 있을 조그마한 텐트도 휴대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겠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음식이나 지필 불이 없어도 열흘 거리를 말을 타고 행군할 수 있다. 그들은 말의 피로도 연명하는데 각자 자기 말에 핏줄을 찔러 그 피를 마시는 것이다. 또한 반죽처럼 반쯤 응고된 젖을 갖고 가는데 응고시키는 방법은 이러하다. 젖을 끓인 뒤 맨 위에 뜨는 크림을 걷어 다른 그릇에 담아두어 버터를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이 젖과 함께 있는 한 젖은 응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뒤 젖을 햇볕에 넣어두면 응고한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러한 응유를 10파운드 정도 갖고 간다. 아침에 각자 반 파운드 정도의 응유를 떼어서 병처럼 생긴 조그만 가죽통에 넣어 물과 함께 섞으면 응유가 풀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마시는 것이다. 그들은 적과 전투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패배시킨다. 그들은 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절대로 적과 뒤섞이는 법이 없다. 다만 적의 주위를 맴돌며 여기저기로 활을 쏘아댄다. 말을 얼마나 잘 훈련시켜 놓았는지 마치 개가 그러듯이 신속하게 이곳저곳으로 방향을 바꾼다. 또한 그들은 추격당할 때 도망가면서도 싸우는데 마치 적과 마주보며 싸우듯이 능숙하고 완강하게 행동한다. 그들은 도망치면서 활을 들고 재빨리 몸을 돌려 엄청난 화살 세례를 퍼부어 적진의 말과 사람들도 죽인다. 적이 그들을 무찌르고 정복했다고 믿었다가 도리어 많은 말과 사람들이 살해되어 패배하고 마는 것이다. 타타르들은 적의 말과 사람들이 일부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아채면 그들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는 능숙하고 용맹하게 달려들어 적을 굴복시켜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이미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민족을 정복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타타르들의 생활 방식과 관습이다.
이 몽골 민족의 정신이 무섭네요.
그렇죠. 네. 그 당시 유럽인들이 볼 때는 네. 이 몽골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말과 사람이 하나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훈족의 이동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말을 타고 있지 않은 몽골인을 상상을 할 수 없는 항상 그 말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필수품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이 언제 한번 놀러느냐 하면
예.
마 기수가 예. 말에서 내려 있는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게 둘이 떨어질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근데 이 몽골인들에게 있어서 몽골이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네. 우선 병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빠른 그 당시 최대의 병기를 가지고 있었다.
예.
그 하나가 말이에요.
예예.
그 당시 말보다 더 빠른 게 있을 수 없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활이에요. 병기 중에서 가장 빠른 게 활이거든요. 이 말 위에서 이 활을 쏘면서 진격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거를 당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병영 구조나
예.
도구나 무기나 예.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칭기스칸이 가지고 있었던 몽골군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그 인트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동원해봤자 10만이 안 됩니다. 이 10만도 안 되는 병사들을 가지고 전 세계 그 당시에 세계라고 일컬어진 것들을 다 정복했다고 하는 거는 놀랄만한 일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유목민의 정신을 우리는 21세기의 노마드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딘가 정착하지 않죠. 우리도 한 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트북을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그러네요,
자동차를
선생님.
타고 우리가 있는 곳이 사무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바로 이 정신은 칭기스칸에서부터 온 것들이었죠.
이거 배울 만한데요.
그랬죠. 한때 그래서 칭기스칸이야말로 21세기의 노마드 정신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물이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자, 오늘의 고품격 퀴즈입니다. 쌍뚜에 있는 화려한 데카안의 궁전 안에는요. 작은 궁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궁전은 수시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1번 대나무, 2번 비단.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오늘은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어보겠습니다. Sting, Desert Rose.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읽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르코 폴로가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이제 쿠빌라이 칸이 있는 쌍뚜에 왔어요.
맞죠?
와, 이 대칸의 도시 쌍뚜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네. 그러면서 베니스에서 출발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출발해가지고는 이제 3년 6개월 만에 왔는데 이게 이제 다 소요된 건 아니고요.
예.
그 파미르곤에 있는 바닥샨에서 이제 탈이 났죠.
그래서 아팠다고.
거기서 아팠죠.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쉬었으니까
예.
사실은 여행만 한 기간은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274년 여름에 예. 장뚜에 도착합니다.
아유, 오래 걸렸습니다. 자, 베니스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머릿속으로 상상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나이가 한 스무 살? 이 정도 됐으려나요?
그렇죠. 네. 스무 살, 이제 갓 스무 살이
그랬죠.
네.
예. 스무 살 그 젊음의 나이에 데칸의 도시 이 쌍뚜가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위에서 거명한 도시를 떠나 사흘 거리를 가면 샨두라는 도시에 이르게 된다. 그곳이 바로 쿠블라이 칸이라는 이름의 대칸이 있는 곳이며 쿠블라이 칸은 이 도시 안에 대리석과 다른 돌로 지은 거대한 궁전을 세우도록 했다. 그 한쪽 끝은 도시의 중앙과 접해 있고 또 다른 쪽 끝은 그 성벽과 접해 있다. 접견실들과 방들은 모두 금칠이 되어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궁전에서부터 두 번째 담이 둘러쳐져 있는데 한쪽 면은 도시의 성벽과 접해 있는 궁전과 맞닿아 있고 다른 면은 궁전을 마주 보면서 그 맞은편으로 주위 16마일의 땅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궁전을 거치지 않고는 그 둘러쳐진 곳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안에는 샘물들과 강과 잔디밭이 많다. 데카는 그곳에 각종 짐승들, 즉 숫사슴과 영양과 노루 따위를 키워서 그곳 새장 안에 기르고 있는 해동청이나 매에게 먹이로 준다. 200마리 이상의 해동청이 있어 그는 매주 한 번씩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 새장을 찾는다. 그리고 데카는 담으로 둘러싸인 이 정원에서 종종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 엉덩이에 표범 하나를 묶어서 데리고 다니다가 생각이 나면 그놈을 풀어주어 숫사슴이나 영양이나 노루를 공격하게 한 뒤 그것을 새장 안에 있는 해동청에게 먹이로 주곤 한다. 그는 자신의 기쁨과 오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담으로 둘러싸인 그 정원 한가운데에 데카안이 오로지 대나무를 재료로 사용해서 커다란 궁전을 만들도록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부는 온통 금칠이 되어 있고 짐승과 새들의 문양이 아주 교묘하게 장식되어 있다. 지붕 역시 모두 대나무로 되어 있지만 어찌나 꼼꼼하고 두텁게 칠했는지 비가 와도 끄떡없을 정도이다. 여러분에게 대나무로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해주겠다. 그 대나무들은 굵기가 세 뼘이 넘고 길이는 10보 내지 15보 정도이다. 그것을 반으로 갈라 한 마디씩 자르면 조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대나무들은 어찌나 굵고 큰지 그것으로 집의 지붕을 덮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다. 내가 위에서 말한 이 궁전 역시 모두 대나무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데카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대나무가 가벼워 바람에 궁전이 쓰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200개 이상의 비단 끈으로 묶어서 지탱한다.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데카는 1년에 석 달, 즉 6월과 7월과 8월은 그곳에 머무는데 그 까닭은 그곳이 덥지도 않고 오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석 달 동안 데카는 대나무 궁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조각으로 분해해서 보관한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조립했다가 분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매년 8월 28일이 되면 데카는 이 도시와 궁전을 떠나는데 왜 그러는지 여러분에게 곧 그 까닭을 설명해 주겠다. 그는 흰색의 말들과 아무런 잡색이 없는 눈처럼 흰 암말들을 갖고 있는데 그 수는 엄청나게 많다. 암말의 숫자는 만 마리 이상이 될 것이다. 이 흰색 암말에 젖은 황제의 가문, 즉 데칸의 혈통이 아니면 아무도 감히 마시지 못한다. 그렇지만 호리아트라는 이름의 또 한 종족이 그것을 마신다. 칭기스칸은 오래전에 그들이 자신과 함께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같은 영광을 부여한 것이다. 더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이 하얀 동물들이 방목되어 이동할 때 사람들은 대단히 깊은 경의를 표한다. 지위가 높은 영주라 할지라도 감히 이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주 멀리 앞쪽으로 우회해서 지나가든가 할 정도이다.
야, 마르코 폴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선생님 예전에는 지금 높은 빌딩은 많지만 육산 빌딩 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마르코 폴로가 그런 격이죠. 그렇죠. 근데 육산 빌딩보다도 더 했나 봐요. 온통 다 금으로 되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상상할 수 없었죠. 그 네. 사이즈는 뭐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비교 도시 국가에서 온 친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르코 폴로도 이제 행복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마르코 폴로가 이때 처음 데칸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마르코 폴로는 처음 만난 거죠. 그러나 아버지와 삼촌은 데칸으로부터 교황에게 가는 외교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베니스로 왔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오랫동안 이 그 교황이 취임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었죠. 그리고 다음에 기다리다가 교황으로부터 직접 서임장을 이제 받아서 예.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르코 폴로가 동행을 했으니까 네. 처음 보게 된 거죠.
네. 이 쿠빌라이 칸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기에 쉬웠나요? 어땠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 쿠빌라이 칸은 예. 정말 우리 역사의 세조를 연상하면 딱 맞아요.
세조.
네, 네. 그러니까 4대가 뭉케라고 하는 칸이거든요.
예.
근데 이 뭉케가 이 남성을 원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계승을 해야 되는데 뭉케의 아들 중에 아릭 부케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그 이제 칸을 선출할 때는 쿠릴타이라고 하는 이런 선출 기구가 이제 임시 기구로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칸을 적법한 계승자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네.
이 쿠빌라이 칸이 뭉케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이름으로 쿠릴타이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왕이 돼버렸어요 칸이. 근데 뭉케는 사실은 그 막내 아들을 이제 선출하기를 원하는 또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 아릭 부케라고 하는 이 뭉케의 막내 아들을 선출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두 명의 칸이 일시적으로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삼촌과 조카가 싸우게 돼서 결국은 이 쿠빌라이가 이제 다른 대항 세력들을 네. 없애고 이제 칸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우리 책 속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그러시죠.
할게요.
네.
쿠빌라이 칸의 면모를 알려주는 일화가 담겨 있는 건데요. 자신한테 이렇게 반기를 든 숙부 나얀을 치기 위해서 벌인 대전투라고 합니다.
그렇죠.
46만의 군사를 이끌고 있고요. 20일을 달려가가지고 나얀이 있는 대평원에 도착한 데칸.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내가 이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전투의 날, 동이 트자 나얀의 천막이 있던 평원에 위치한 구릉 위에 대카안이 나타났을 때 나얀 측은 누가 그곳으로 와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리라고는 세상에 꿈도 꾸지 않으면서 느긋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도 안심한 나머지 천막 주변에 경계를 세우지도 않았고 또 전방이나 후방에 척후를 보내지도 않았다. 데카안은 내가 말한 그 구릉 위에서 네 마리의 코끼리 위에 만든 목재 가마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온 사방에서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와 달의 문양이 그려진 황제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했다. 사람들은 3만 명 단위로 정비되어 순식간에 진영 전체를 포위했다. 모두 말 위에 오르고 보병은 말 엉덩이 뒤에서 손에 창을 들고 뒤따랐다. 여러분이 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데카안과 그의 군대는 나얀을 치기 위해 그 진영 주위에 부대들을 포진했다. 나얀과 그의 부하들은 데칸이 군대와 함께 진영을 포위하는 것을 보자 모두 경악하여 무기를 잡으러 달려갔다. 그들은 순식간에 대열을 갖추고 부대들을 정연하게 배치했다. 양측이 대열을 갖추고 공격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라곤 오로지 여러 악기들과 수많은 피리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노래소리뿐이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이 타타르들의 관습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부대별로 나뉘어 전투하기 위해 정렬했을 때에도 지휘관의 북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결코 전투하러 달려들지 않는다. 그리고 북소리가 울리지 않는 동안 대부분의 타타르들은 자기들의 악기로 소리를 낸다. 이런 까닭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 그렇게 큰 소리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양측의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마치자 데칸의 거대한 북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북소리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지체 없이 상대방을 향해 활과 칼과 몽둥이와 창을 들고 돌진했다. 보병들은 석궁과 다른 많은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다. 내가 이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그들은 정말로 잔인하고 끔찍한 전투를 시작했다. 화살을 쏘아대자 하늘은 마치 비가 오듯이 온통 그것으로 뒤덮여버렸다. 기병과 말들이 땅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보였다. 비명소리가 어찌나 크고 시끄러운지 설사 신이 벼락을 친다고 해도 듣지 못할 지경이었다. 사람들의 고함과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듣는 사람 모두가 전율을 느낄 정도였다. 그들은 활을 쏘고 난 뒤 창과 칼과 쇠몽둥이를 들고 적의 진영에 가까이 접근했다.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말들의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한쪽 군대가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기조차 힘든 지경이었다. 여러분은 나얀이 세례 기독교인으로 전투에서 깃발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여태까지 본 어떤 전투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무서운 것이었음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그렇게 많은 기병이 한 전쟁터에 모인 적은 없었다. 양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였다. 이 전투는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까닭은 나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관용스러웠던 자기 군주에 대한 애정 때문에 등을 돌려 도망치기보다 끝까지 버티며 죽음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데칸이 승리를 거두었다. 나얀과 그의 군인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얀은 붙잡히고 그의 모든 신하들과 병사들도 무기를 들고 데칸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선생님, 이 얘기만 들어도요, 대평원에서 그 혈투가 너무너무 엄청났을 거라는
엄청난
상상이 되고.
이제 인원이 동원된 거죠.
그렇죠. 이게 영화로 봤으면 막 더 심장이 뛸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일 것 같아요.
완전히 스펙터클한 예. 이제 그 사륙전이 벌어진 거죠.
예. 네. 자,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그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얀의 군대가 한 40만.
네.
그리고 이 쿠빌라이가 이끌고 간 군대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많은 46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쿠빌라이 군대는 사실은 이때 쿠빌라이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미 예. 그러나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이 나얀을 정복하러 코끼리를 타고 갑니다.
예.
그때 이제 급조한 군대 수가 46만 정도 되니까. 결국은 이제 친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나얀을 잡아서 예. 결국은 투항한 나얀을 죽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귀족들, 몽골 귀족들이 누구를 죽일 때는 피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카페트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예.
물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 위를 이제 말을 타고 막 지나가가지고 밟아서 이렇게 죽이게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목화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죽었고 이 나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죽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데칸의 눈에 그 20살짜리 눈에 정말 이거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렇죠.
저희가 봐도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하잖아요. 그 믿을 수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죠. 예. 이 화려한 수도 쌍뚜 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오늘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내일 그렇죠. 우리가 또 차근차근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다면 데칸의 화려한 수도 쌍뚜 내일도 역시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젊음. 대장부로 세상에 나와 나라에서 써주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할 것이요. 써주지 않으면 야인이 되어 밭갈이 하면서 살리라.
충무공 이순신이 식년 무과에 합격하고 나서 임용 발령을 기다리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이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22살까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관이 되기로 결심한 이순신은 6년 동안 무예 공부를 했지만 무과에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초심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2년 만에 그러나 이미 늦은 나이인 32살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무인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10년 그리고 무인이 된 이후에 미관 말직으로 파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1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웅 이순신은 이렇게 길고 괴로운 젊은 시절을 통해서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립스, 사계절에서 동방 견문록, 공연 전시 선물입니다. 인간 내부의 심리적인 갈등을 노골적으로 파헤친 스트린드 베리의 대표작입니다. 극단 드림플레이의 연극, 죽음의 춤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자, 쿠빌라이 칸. 유목민이죠?
예.
그래서 그 속에는 이동용 궁전이 되는데 대나무로 만든 겁니다.
신기해요.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네. 예, 정답은 대나무고요. 퀴즈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고전일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요.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오후 4시에도 저희가 좀 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필요하지 않게
네.
우리 충전하고 내일 네. 다시 오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늘 낭독해 주신 백운철 씨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들으시면서 저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우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